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9장 694페이지 역대하 29장 일단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다하십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계속 예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마음의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지금 이제 부담이라고 말한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뭐 이제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든 뭐 처음 나오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공동체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묻고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모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마음의 부담과 감동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 시리즈를 중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외면적으로 우리 교회는 생기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다 그 얘기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생기 있어 보이고 모두들 이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시기인데도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시고 또 영적인 유익을 얻고 또 은혜도 누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큰 분쟁 같은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뭐 갈등 같은 것도 없고 크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제법 평안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이 시기에 모든 교회들이 뭐 사람들이 줄고 또 이렇게 모이는 수가 격감하여서 결국 이 뭐 재정들도 훨씬 어렵다고 한 것에 반해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도 더 늘고 모이는 수도 더 하고 재정도 줄지 않고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에 비교해서 상대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자라는 모습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를 모델, 모범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목회자들이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또 인터넷 설교를 듣는 외부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지나치게 좋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는가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외적인 것만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마음과 도덕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고 그저 상대적인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리고 가장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증거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진실한가, 순결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묻고 최종적인 판단까지 하십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그것이 나오는데 살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우리들의 교회들도 자꾸 자신들의 모습과 상태를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런 유혹에도 더, 이런 위험에도 더 많이 처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고 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비추어서 항상 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비추어서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떠하며 또 우리들의 각 전교회나 각 겜처는 어떠하고 우리들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교회는 어떠한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지금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야 할 만큼 우리들의 외면과 다른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직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냥 외면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모두가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까지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도 이 교회 공동체와 엮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모습을 갖는 대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내오면서 저는 몇 차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각성과 회복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으면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회복을 하고 각성을 구하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믿지 않, 얼마 되지 않고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들대로, 아직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또 그들 그대로 현실과 자기 문제에만 또 염려와 그 염려와 이 두려움은 가지면서도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을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짚어보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순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장 먼저 살필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다 완성해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 내용은 아마 나중에 연결해서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바람에 내일 제가 설교할 걸 하나도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감사예배 가서 이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뭐 이게 뭐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과 관련해서 좋은 모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포함하여 유다 백성들, 곧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07년에 여기 역대하 29장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 성결이라는 성경 공부가 바로 그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25살, 25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것도 왕위에 오른 첫때, 첫해, 첫째 딸, 뒤에 17절을 보면은 초하루예요. 첫해, 첫째 딸 초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작업으로 어떤 성년부터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현실과 자신의 삶의 현실과 자신들의 그 상태를 무엇에 비추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이 닫았던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여호와의 전의 이 문을 열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잘 진행하도록, 서둘러 진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그 일을 대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지식을 다 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것조차도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이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시키면서 그들조차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을 성결케 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게 하라고, 제거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6일에 걸쳐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개혁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이 사는 그 시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에서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행할 수 있었을까?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위에 올랐으면, 여러분, 대통령이 탁 되면 바로 그런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판단과 이런 거, 경제, 사회적 막 이런 걸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의 회복부터 하려는 이런 분별과 행동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주변 강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또 아버지가 그 주변국에게다 적당히 재물을 바치면서 관계를 안정시켰듯이 그렇게 나라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앞선 이스라엘의 왕들이 흔히 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왕된 자가 흔히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자신의 입지와 백성들의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자신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이 처음 왕이 오르면서 할 수 있는 판단이고 행동인데 그의 아버지 아스를 보면서 더욱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왕을 섬기는 거다. 아니, 왕위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지식이 축적되고 이렇게 습득됐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 그는 이게 풍요의 신으로 말하는 이게 바알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분향을 하고 그 밖에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 한 거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다 그런 길을 갑니다. 이게 뭐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모두 자신과 자기 나라가 안정이 되고 풍요롭기를 바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본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앞에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28장 그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에 들어갈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여러분이 그 앞에 바로 29장 바로 앞장이니까 그 같은 장이 페이지 694페이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28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각이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는 거 다 우상들 제단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히스기야가 자랐습니다. 25살이 되기까지 하나님 쪽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철저히 인간적이고 본성적으로 행해 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른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하스는 그 28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전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닫아버렸습니다. 왜 아하스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말하면 자기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걸 다 맞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주변국을 의지한 그 이스라엘 왕들 모두 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판단이다라고 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하스가 그렇게 판단해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28장 그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신이 자기를 친 아람 왕을 도왔다고 믿고 자기도 그 신에게 제사를 하여서 나를 돕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를 친 대적이에요. 대적이 믿었던 신,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이 대적을 친 여기를 도왔다고 나도 이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도움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그렇게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25살이 되기까지 그런 식으로 현실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정반대했습니다. 그저 정치적이고 본능적이고 본성에 이끌려서 현실과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뭐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인간이든 어떤 인간이든 뭐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이든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든 현실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본성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 개념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첫째 딸 초하루에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전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화했습니다. 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고려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흔히 말하면 이익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익에 따른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답이지만 현실로 가지면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것 안에서만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그런 마음의 판단을 계속되는 이 뒤에 29장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를 읽으면 그 29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런 현실 판단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특히 그를 우리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나오면 자꾸 영웅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자기가 더 불리하기도 하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의 삶의 경험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하듯이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황 판단을 하면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다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식견과 기본적인 욕구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본능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전혀 다른 현실 분별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는 자신과 나라, 아니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처한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따라서 판단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이라고 알고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제 자리를 갖고 안정되고 안식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앞서서 다윗의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아버지의 이 차이를 말한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현실을 보고 안 보고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자들의 경험 세계 속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차이가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 실제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다고 할 정도로 그의 모든 판단과 행실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하스의 모든 판단과 행실 속에는 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열 왕들에 대한 기술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 어떠했다는 말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하스에 대해서도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3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서 언급된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스라엘 왕의 선례이고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결국 성령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과 부정 표현의 기준, 이것에 여호와 보시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여서 지금 뒤에 같은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결국 성경은 말한 셈이에요. 여러분, 열왕들에 대해서 이 기술을 먼저 하고 뒤에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이게 결정적이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것이고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한 것은 이것이 결정적이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뒤에 진술이 그 삶이 어땠는지를 거기에 설명으로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열왕들이 먼저 판단된 평가 기술이 먼저 나와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이에요. 여기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히는 올바르게요. 또는 진실하게 뭐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이런 내용을 살피면서 자꾸 듭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지?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여서 예배의 회복을 제일 먼저 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있기 전에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이미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왕이 오르기 전에 그런 일이 이 사람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어떤 진술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이거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을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한두 가지 사실 정도로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가 그렇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다른 그런 영적인 이해와 판단과 행실은 그 누구도 스스로 가질 수 없거든요. 그냥 본능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익 개념에서 하는 것이 인간 모든 태생적으로 나온 자연인의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판단과 행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한 뭐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과정이 궁금한 거죠. 저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8절과 같은 현실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했을까요? 자신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면 무슨 기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상대적이고 개인적 감정의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판단에 그것을 대입하는 이런 것을 가지려면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27장, 28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판단, 현실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을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는 모세 율법에 밝았던 것이죠.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었던 걸 보면은.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현실 판단에 언급을 하는 걸 보면은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감동과 부담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에서 감동받고 이 사람이 무너지고 그것에 어떤 성령에 의한 어떤 역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현실 판단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던 것은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부담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그가 열렬히 따른 다윗이라는 모델이에요. 모범입니다. 다윗이라는 모범이 그의 마음을 불붙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도 따르고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한 이 사람 평가를 그런 걸 진술하기도 하지만 이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일단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말한 것에서 우리는 일단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첫째, 둘째를 꼽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첫째, 둘째를 꼽을 정도로 다윗의 행실과 같이 진실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어떤 왕들 중에 아마 제일 길게 이 기술하는 것이 히스기야일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술이 118절이에요. 여기 지금 나온 것만. 역대기를 기술하면서. 요시야 왕이 뒤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60절인가 61절인가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행실을 따랐다는 것.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행했지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행했는지를 알고 따랐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좋은 모델, 믿음의 선진을 속에 있었던 그 복됨을 알고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게 된 데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에는 이런 두 가지 방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두 가지 방편. 뭐 더 다른 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도 충분해 보여요. 저에게도 그렇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저희 성장 과정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런 어떤 체험이 있다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이에요. 그때예요. 지속적으로 현재 저를 만들게 되고 현재 이런 어떤 목회적인 마음, 목사로서의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볼 때 저에게 주시는 불붙는 마음, 어떤 더 하나님의 배 가까이 나오는 영적인 소원, 갈망들이 저를 형성한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이런 일은 1차적으로 제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는가라고 저를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이 항상 저에게 불붙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 충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종교역자들과 종교도들과 개혁주의 선배들의 뒤를 이은 이 믿음의 선배들, 신실한 종들이에요. 그것이 제가 20대부터 방향전환을 확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빠지면서부터 저의 영적인 기대치와 열망이 커졌어요. 확장됐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의 말씀과 그 방편을 진실하게 따른 그 다윗을 통해서 그를 감화감동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서 자기도 속히 성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성전문을 열고 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겠다는 이 불붙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다가 스탠바이 한 거예요, 진짜. 아, 왕이 오르자 첫해 해, 첫째 달에 초하루부터 바로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 16일 내내 성전이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또한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모습과 상태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 같은 현실 이해와 판단, 분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말을 따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충실한 믿음의 선배들, 뭐 다윗과 또 그 뒤로 신실한 선배들 많잖아요.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 그 가까이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앞선 믿음의 좋은 선배들도 있고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 섬겼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게 행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많이 멀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그런 선배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보고 반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런 일들을 분별하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시대와 상황을 앞선 사람들처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보고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경험 세계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그의 아버지와 또 이스라엘의 많은 악한 왕들과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현실을 본 것입니다. 자기들을 본 거죠. 하나님과 관계 쪽에서, 관계 차원에서 자신들의 모습과 상태를 보고 현실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것을 가로막는 것부터 처리하고자 한 것에는 그런 그의 중심과 현실 분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현재 모습과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다윗을 생각하며 보았듯이 우리들이 어떻다는지를 우리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과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6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으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성전과 관련해서 모세 율법에 명한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곧 낭실문을 닫고 등불도 끄고 분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식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는 바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현실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분별하여 말한 것을 잘 보십시오.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 보았죠.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들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일반적인 현상과 사회 조건으로 보지 않고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그의 말씀을 거스른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진노하겠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이다 라고 분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앞선 왕 아하스는 자기 백성들이 9절 말씀대로 칼에 엎드러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하심으로 있게 된 것임을 분별했어요, 정확히. 오늘날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불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무조건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게 오판도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류가 싹트고 많은 잘못된 그 행실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동시에 이런 분별도 필요로 해요. 정확히 아는 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사회의 현 속에서.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도 우연한 것으로 다 보지만은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이해를 못해도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엮어서 그 다음에서 최종 최후의 심판을까지 가게 하기 위한 엮음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이 복잡한 이 섭리 속에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한계에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코로나도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시진핑은 세상을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중국으로 묶으려고 그랬습니다. 1대1로 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쥔 것처럼. 미국은 미국대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무슨 세계 7대에다 뭐 들어갔나도 조금 경제도 부유해졌다고 우리가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 않고 자신들이 이룬 것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조금만 안정되면 내가 다 이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행하시는 바가.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해서 관계의 친밀함의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해서 그런 것을 높아진 마음을 다스리고 교만한 것을 꺾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현재를 그렇게 봤어요. 실제 지금 왕들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하심으로 있게 된 것이다 라는 현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했던 다윗의 인생과 역사를 볼 때 이것은 너무 선명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관계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모습, 그들의 연결해서 그들에게 비추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에 따라 어떤 정확한 분별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우리들이. 먼저 저 같은 목사들과 교회 리더들부터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목사들이나 리더들부터가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외적인 것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크게 두드러진 문제가 없으면 또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비웃음거리가 우리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들의 현실 분별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 차원에서 생각지 않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람 대부분이 남들이 그렇다고 하지 자기가 거기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차원에서 자기를 보는 이런 연결성을 안 가져요, 우리들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복받는 여기엔 관심만 있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지 그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지대하면서도 이 차원에서는 보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것, 곧 문제가 되고 있는 죄를 말하면서 회개해야 함을 말하면 그런 설교자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그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뗀 것으로 여기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를 생각해 보려면 여기서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죄예요. 제일 심각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나는 크게 뭐, 두드러지게 죄를 안 짓고 뭐 우상을 막 만들고 뭐 이 특별한 죄를 짓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죄를 얘기할 때 그런 것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믿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적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밖에 온갖 추한 죄악들 이런 것들을 덮으면서 그래도 버젓이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도 그런 걸 다루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일상 속에 추한 죄들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그걸 심각하게 죄를 자백하거나 기회를 주는데도 자백하지 않고 덮으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대신 교회에 오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나를 안정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과 성공과 안정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싶은 이것을 계속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복도 제대로 이 죄로 인해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순되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영혼까지 해결한 문제인데 이것도 죄로 인해서 제대로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 누리는 거 탁 챙겨놓고 다른 것만 자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걸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 복과 안식을 얻고 싶으면 다윗과 여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것부터 바로 풍성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부터 제거하고 풍성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들 곧 교회와 우리들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 가운데서 그것에 걸림돌인 죄를 적당히 덮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녀됨의 복과 풍성함을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장 복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그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지금 우리들이 어떠할까?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 우리 조국교회는 어떠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곧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부터 또 우리들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 우리들의 중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에서 뭘 맡아서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기 나면은 개인적으로 읽고 싶으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나 일기 같은 거 좀 읽어보세요. 저는 그것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목사로서 갈등하고 좀 막 이 안에서 유혹일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도 떠오르지만 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탁 떠올라요.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절제하게 됩니다. 지나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서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 코로나 전염병이 돌자 우리들 모두 조심하면서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뭐 5년을 더 갈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또한 지켜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인 예배가 클로즈되고 막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은 발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본문 8절과 9절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믿기나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전염병과 같은 현상과 우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중에 히스기야의 뒤에 역사에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다 맞물려서 뒤에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이들이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건 실제로 이 아시리아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염병이 있게도 하시지만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중하게 보시며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에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것을 관계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를 생각하는 그 희생 같은 마음과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전염병보다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부터 가장 충격적으로,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새하고 진하지만은 이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인 것을 알고 현실 분별한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죽임당하고 잡혀가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분별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 히스기야는 자신의 정치력과 경제와 사회 안정보다 그 모든 것을 안정케 할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먼저 성전의 문부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별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앞선 믿음의 선배들 이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선교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캠트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진실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당히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갔던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진실한지를 좀 보게 해 주시기를 성령이 보게 해 주시는 걸 따라서 좀 현실 분별, 우리 상태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비추심에 의해서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들 모두는 좀 힘들 거예요. 뒤집어질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할 것이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믿기 위해서 여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반응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선교회 안에서, 겜처 안에서 가정,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대충 덮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를 따라 보도록 해달라고 구합시다. 주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께 더 다가가게 해주시기를 구하여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큰 만족과 기쁨,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아이들까지 은혜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지. 이것은 나중에 히스기야에 대한 총평을 나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총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진실하였다. 충성스러웠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러내는 이 모습들,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면서도 쓴뿌리를 건네고 적당히 덮고 상하게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죄된 것입니다. 대충 덮고 가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 둘, 이렇게 확장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향세를 가게 됩니다. 화석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자기를 향하여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까? 뭐 한번 해볼까? 갑자기 오늘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그럼 나도 한번 생각난 대로 해볼까? 하나님을 딜하거나 시험삼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겸비함과 진실함을 가져도 우리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반응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섭시다. 그리고 주께서 그걸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